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성가대가 사랑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하고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두 개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우리 4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그동안 보아왔던 야곱의 생애 강해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저자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147세로 죽을 때까지의 그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비추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비추어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원천이 되는 사랑, 그리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끝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한 인간의 완벽한 그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특징과 또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누구와도 달랐고 또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그 임종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 특징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서야 야곱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의 일가가 고향 땅에 많이 왔습니다. 이제 고향을 앞에 두고 거기에 도착만 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새롭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지금까지 오는 길 중에 정말 자신이 인생의 최고로 두려워했던 그런 형 에서와 화해를 했을 때 정말 모든 축복이 완성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족해서 세겜에서 가족들이 수모를 당하고 또 살육을 저지르는 그런 그 죄악의 참상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베델로 불러주셔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회복된 삶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부푸른 가운데 그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에게 너무나 큰 인생의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길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라헬은 요셉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요셉 아래로 아들 하나를 더 낳다가 이제 그만 난산하다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라헬의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야곱의 인생을 강타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라헬의 죽음 이후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야곱의 나머지 인생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기로의 전환은 바로 라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설교에서는 라헬의 죽음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사랑했고 또 그리워했고 그리고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무자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손주들이죠. 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간략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 끼친 영향 이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본문의 해설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회오리 바람 같다.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충격과 슬픔으로 온몸이 멍해지는 것은 물론 밀려오는 절망감과 죄의식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에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절망과 죄의식으로 번복이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맞은 것입니다. 정말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베델을 향했더라면 그럼 라헬이 거리에서 출산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책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내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생전 처음 당도하는 것 남편 하나 믿고 따라온 것이죠. 남편의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재산도 지금 있고 이제 자녀도 낳았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또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얼마나 든든한가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독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판 낯설은 길가에 묻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이 아내에게 죄스럽고 미안했을까요? 거기에 길가에서 나온 그 영화 피똥이 베냐민을 보면 가슴이 더욱 메어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에게 슬픈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상실감을 느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의 곁에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주변에는 그 식구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함께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아, 라헬의 언친언니였지만 여태까지 20수년 동안 라헬과 경쟁자로 살아왔었죠.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레아가 야곱의 슬픔을 나누어 줄 리가 없죠. 라헬은 자기 동생이었지만 엄청난 경쟁자였기 때문이죠. 레아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또 몸종으로 난 아들까지 합쳐서 여덟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비애를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보기 내가 보기에는 라헬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게 했던 그 아버지 편에 서주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감정적인 혼란과 아픔을 더 도지게 만듭니다.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아내였던 자신에게는 서모가 되는 그런 빌하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라헬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서린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나면 아버지의 사랑이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도 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또다시 자기 어머니는 오히려 더 비참한 그런 모욕과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레아를 다시는 그런 처지에 놓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장남의 패륜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아버지에게 맞서는 행위이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요셉,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소년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막내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별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했는지 정말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야곱에 대한 책을 쓴 송복모 신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 생애의 분수령이 된다. 이 시점부터 총명하고 야심에 찼던 야곱, 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밤새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집념에 가득 찬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비통해하는 야곱만이 나타난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야곱이 죽기까지의 기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이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많이 접해지게 됩니다. 라헬이 죽고 난 지 몇 년 뒤에 요셉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또 야곱이 왜 그랬는지 정말 그 요셉만 편애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편애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삶의 의욕을 더 크게 잃었겠죠. 그리고 먼 훗날에 이 요셉의 죽음은 요셉을 죽이기까지 시기한 그의 형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죠. 자기 아들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자식들끼리의 그 시기와 모략과 더 나아가서 살인과 인신매매와 그런 죄악이 우리 가정에 또 벌어졌구나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를 더 깊은 상처로 밀어넣었을까요? 기가 막힌 소식, 정말 기가 막힌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죠. 이렇게 야곱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죽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라헬의 무덤을 넘어서는 야곱의 그 순애보적인 사랑입니다. 병들어 임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48장 본문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두 손주를 축복해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손주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주가 아니라 손주 학렬이 아니라 아들 학렬로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학렬의 아들의 학렬로 올리겠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그 라헬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자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아들의 학렬로 옮기고 그리고 크게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두 손주를 축복하다가 갑자기 라헬에 대한 회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럿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럿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지금 치맥기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라헬에 대한 깊은 회상에 빠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 앞에 노년에 병들어서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지금 잠깐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헬에 대한 회상이 깊고 강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임종 시에 요셉을 축복하는 말에서 또 드러납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요. 25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그랬던 그런 복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복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그 두 마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젖과 태는 라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마치 요셉이 라헬의 한 부분인 양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에게 젖을 물렸던 가슴과 너를 낳아준 그 태는 복되도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라헬을 동시에 축복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죽기까지 라헬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라헬이 죽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토록 라헬을 못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왜 야곱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뭐 저들이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 같은 사내도 이런 순애보적 사랑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의 사랑 얘기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들려드리는 것일까요?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평생 동안 하나의 진실된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의 진실된 사랑을 배우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 또는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대로 사랑하는 법 배우면 그것은 사랑받는 그 대상도 축복이지만 사랑하는 내가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후반기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너무나 옛날에 비해서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비통해하는 정말 우울과 그리고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비통해하고 그리고 우울한 삶이니까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해버릴 것이 아니라 비통한 것이든지 아니면 희망찬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사무친 사랑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딱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은 다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세계의 그 생명을 딱 맛본 사람은 그 생명의 창조적인 힘을 얻어서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고 그 사랑이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많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너무 사랑이 안 되시면 그 배우자와 사이에 어떻게 부모의 환영이 끼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든지 나쁘든지, 나의 부모가 훌륭했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없었든지 간에 그 부모의 어떤 그 스크린 역할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속에 무언가 상처가 많고 왜곡된 게 많아서 물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코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일찍 사별하고서 못 잊는 그 고통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되었든지 아니면은 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살았든지 주님은 야곱의 그 나머지 생애를 보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야곱의 그 비통했던 삶, 나머지 삶도 우리에게 그냥 솔직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라헬의 고통과 눈물, 그것이 정말 야곱에게 그래 사무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고통과 눈물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랑을 승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갔다라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라헬의 고통과 슬픔의 의미입니다. 라헬이 무자했을 때 당했던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자식을 낳고도 곧 죽어야 했던 고통,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베냐민이란 이름으로 야곱이 지어주기 전에 라헬이 지은 이름이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 베노니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슬픔이다 이것이죠. 이러한 라헬의 고통과 눈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8절로까지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일 수 있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좀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대적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라헬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 고통스러움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한 것이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빼앗겨지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빼앗겨지는 그런 고통으로 이제 비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로 비유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왕이 헤롯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씨앗을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대 왕이 태어나는 시기를 예측을 해서 그 두 살 아래의 그 어린 아이들,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 그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은 얼마나 통곡할 노릇입니까? 이들의 통곡 또한 라헬이 무자했던 통곡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곡은 자식을 빼앗기는 아픔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기는 아픔입니다. 이것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통곡을 높여주신 것이죠. 가치 있게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통곡을 들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들 베냐민이 낳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선물, 생명의 선물을 충분히 충분히 누리질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상하신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통곡에 어떻게 위로하신다라는 말입니까? 이것이죠. 라헬이 죽은 바로 그 베들레헴 그 자리, 에브랏 베들레헴이라 한 그 자리에서 1700년 뒤에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녀가 바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헬과 야곱을 영혼 속에서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서 위로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죠. 야곱은 장차 그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을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자신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그런 사도 요한의 말이 있죠. 그것과 같이 야곱도 라헬과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계승해서 훗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위로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보게 될 영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이 정말 영원한 사후에도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살아생전에 이것처럼 이 삶처럼 분명한 것은 없다라고 자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정말 실제의 삶은 영혼 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 가짜로 인생의 훈련을 해보는, 받아보는 그러한 삶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한시적인 삶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들으니까 영혼 속에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늠을 못하고 진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습득해야 할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 너머로도, 우리의 죽음 너머로도 펼쳐질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영원함과 밀접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한시적이고 없어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 좋지만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면 그럼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차선의 삼선의 위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진수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라헬이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만으로 다 끝나는 인생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살았는가에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현세적인 축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있는 무언가 실체는 아주 먼 나라의 희미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통곡에 이어서 바로 1700년이 지난 후에 진정한 보상으로 응해 주셨지만 그 긴 시간이 인간이 죽고 난 후에도 17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시공을 초월하겠죠. 그럴 때 죽자마자 자신은 분명히 1700년 뒤에 있을 그 보상이 바로 지금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환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저의 죽음에 대한 이론이 좀 너무 생소하신가요? 좀 너무 어렵게 들으셨다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까지 이 땅에서의 차원이 그대로의 삶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믿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 초월되는 것이고 공간 초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자마자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그 축복인데 요셉의 그 두 아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장남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네? 11번째 맞습니다. 잘 맞추시네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들 형제 중에, 열두 형제 중에 장자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르, 요, 뭐 이렇게 막 다 나오네요.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3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구약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은 가장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장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는 다음에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을 범했기 때문에 맏아들의 상속권, 즉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다면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에게로 내려갔어야 하는데 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이것도 또한 라헬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원래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레아가 아니, 레아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맏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야 한다고 야곱은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날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그는 누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라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야곱의 맏아들이라는 것이죠. 좀 억지가 있어 보이나요? 하여튼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야곱이 임종할 때 한 번 더 입증됩니다. 유대 관습에서는 아버지가 운명할 때 눈을 감겨드리는 것을 장남이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요셉이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셉이 장자라는 힌트는 몇 군데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갖는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물론 배다른 아들이었지만 그런데 둘째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또 야곱의 형제 에서가 형이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이 11번째인데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에서도 지금 장자에게 하여야 할 오른손 축복을 누가 받죠?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었고요. 참 이상하죠. 원칙은 왜 세워놓는지 몰라요. 다 다르게 할 거면서. 오늘 48장 본문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들이 정해지는 이제 그 찰나에 있어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두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두 지파에서 요셉은 빠지지만 그 아들 둘이 들어감으로써 요셉은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파에서 두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장자의 그 어떤 수나 어떤 번성한 그러한 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48장 15절 16절을 잠시 부언하면서 야곱의 축복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제가 늦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띄워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은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자식을 축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또 풍성한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축복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뭐 세상의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뭐 다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멀리 있는 뭐 별의 세계에 북극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애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내가 만났고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도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의 기둥이 되고 또 그들은 어떤 독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진 신앙의 세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축복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일단 채워지고 그리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걸러서 나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 되신 분들은 부디 하나님 체험을 더욱 섬세하게 하시거나 더 뜨겁게 하시거나 진지하게 많이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는 자식의 혈육만 자식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후손들이 더 중요한 자식들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도 자꾸 나의 아이로만 자꾸 이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들,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주변에 있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후손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만 속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갱신되려면 하나님을 참으로 삶의 환난 속에서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후손에게로 내려간다는 것,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오늘 야곱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라헬을 향했던 순수하고 영원했던 그 사랑, 그것을 야곱은 견지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 부부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했던 그 노년의 신앙,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듯이 야곱은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가 이 임종에서 자녀들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좀 그런 우리 신앙의 전술을 좀 야곱으로부터 절절하게 배워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